오늘 끝까지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가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엘리사가 갈멜산을 중심에 두고 여기저기를 순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길갈에 다시 왔을까요? 여기 표현에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길갈에 이 선지학교,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길갈에 가서 신학생들, 또 선지 이 학교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흉년이 길갈에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어떠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흉년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선생님 엘리사가 오니까 제자들이 그 앞에 이렇게 둘러 앉았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제자들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선지 학교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처자식들과 함께 굶고 있는 제자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서 큰 솥에다가 물을 넣고 국을 끓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금방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게 지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 아닌가? 이 엘리사가 너무 지금 상황과 환경을 모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먹을 게 있어야지 국을 끓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먹을 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분명히 그걸 알았을 것 같은데 지금 국을 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았으면은 선생님이 지금 내 현실을 모르시는가? 왜 저러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라고 의문이 들었겠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솥에 이제 국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들에 나가서 또 숲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때마침 한 사람이 들호박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참 은혜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호박을 가지고 이제 국을 끓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무리에게 나눠서 먹게 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바로 독이 있는 것처럼 맛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여, 선생님, 지금 이 국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종종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생에 결핍이 있을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인생에 괴로움이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과 같은, 오늘 본문을 따르면 들호박과 같은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과 고백들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오늘 본문과 같이 독과 같이 변할 때를 우리가 마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공부를 하려고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려고 이제 학교에 연락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셔. 그런데 이 고백이 무색하게 제가 그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보았는데 무려 세 번이나 그 인터뷰에서 거절당하게 되었습니다. 뭐 분명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보기에 제가 미적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같았던 그 마음이 정말 순식간에 독이 되는 것처럼 변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또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때에 때마침 어떤 사람을 만나서 계약을 하나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나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시지 아니하시구나.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소그룹 모여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문제가 되어서 그 계약이 파기되었고 오히려 돈을 더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뭐 한 가지 예지만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독으로 변하는 것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뭐 여러 다양한 반응을 보이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아주 그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오늘 본문 표현 중에 예, 선생님, 선지자여,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 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죽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본문 원어를 보면서 그러면 번역을 할 때 왜 독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고민하면서 보았는데 이 단어가 보면 이 죽음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그리고 독이라는 단어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쓴 물이라는 이 단어의 어근이 비슷해서 서로 상호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이 죽음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이것을 독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또는 심지어 쓴 물이라고 또는 쓴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어디로 이 링크가 걸리냐면 출애굽기 15장의 마라 사건으로 링크가 걸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주석을 찾아보니 이 열왕기하 4장 요 본문에서 많은 주석가들이 마라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라 사건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독이었을 때 신앙인들이 반응하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한 3일 정도 광야를 걸었습니다. 아마 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물이 다 이제 소진됐겠죠. 근데 때마침 그들 앞에 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갈증이 너무 심했을 것인데 물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물을 맛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반응, 원망의 반응을 합니다. 방금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색하게 바로 그 고백이 전환되어서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제자의 반응들은 어떠했을까요? 다행히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원망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 지금 사건을 좀 상황을 재구성해 보자면 분명히 선지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선지자요, 지금 국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이런 독과 같은 문제 앞에서 반응을 보이는 두 번째가 바로 도울 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도움을 주실 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의 그 요청에 엘리사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국에 넣었더니 그 국이 정말 거짓말과 같이, 방금 전까지는 이 죽음의 독이 있는 그 국이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의 음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가루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정말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 가루 한번 탁 넣으면 뭔가 문제가 좀 해결되고 속시원하게 뭔가 다 이렇게 뭔가 정비가 되는 그런 가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가루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 유비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본문을 찬찬히 살펴본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그 문제 가운데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인들은 문제 앞에서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한 가지는, 이 도움을 구할 자 하나님께 바로 그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럼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와서 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채소가 담긴 이 한 자루를 엘리사에게 줍니다. 흉년이 들었을 텐데 참 이 사람의 헌신이 귀하죠. 근데 엘리사가 이 음식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눠줘라. 이번에는 사환이 묻습니다. 엘리사의 비서가 묻는 거죠. 아니 선생님, 지금 이 양이 한 두세 명, 좀 많으면은 뭐 하나씩 먹는다면 한 20명 먹으면 없어질 양인데 이걸 어떻게 100명에게 나눕니까? 그러자 이 엘리사의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먹고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냥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이야기와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궁핍하고 어려울 때, 또 괴로울 때, 또 문제를 만났을 때 마치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만났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독으로 바뀌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해결된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거시적으로 이렇게 좀 본다면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 독이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본문이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고 마치 이게 도움이 될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었을 때 또는 독처럼 다가왔을 때, 아,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시나? 왜 나를 이렇게 몰고 가시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30편을 보시면은 주목할 만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기쁨이라는 마아마킴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에 빠졌을 때 그걸 표현하는 단어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멍을 표현할 때 마아마킴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 그 내미시는 손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너무 깊고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리춤 정도 빠졌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서요, 조금 저 키보다 조금 더 높게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해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또는 그 정도 높이가 됐을 때 누가 손을 내밀어 건져준다면 고맙기는 하죠.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근데 뭐 내 힘으로도 빠져나올 수 있었으니까 그냥 고맙다 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밀어지는 그 구원의 손을 잡았을 때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들을 주시는 이유를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구원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인생 가운데 독들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주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익숙함은 불경의 지름길이다. 너무 익숙하면요, 우리가 이 불경한 태도를 너무 쉽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도 처음에는 긴장감 있게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죠. 근데 너무 허물없이 가까이 지내면요, 너무 익숙해져서 하지 말아야 할 말도 가끔씩 하게 되고 보이지 말아야 할 행동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 우리에게 사실 너무 익숙해져서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 불경스러운 태도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뭐 익숙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눈으로 또 해석을 하고 또 치열하게 적용해서 오늘 하루 한번 살아내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지 되는데, 그런 경험들과 그런 이 고민들,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행동들이 없이 그저 말씀을 듣고 읽는 데 익숙해져서 그렇게 말씀을 매일 듣고 읽는 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괴로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고 힘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한 500년, 600년 이후에 그 마지막 교부 그레고리 1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명에 따르지 않고 단지 학습과 독서를 통해 계명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그림자를 진리로 착각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그 진리에 참여하는 사람, 즉 삶을 통해 그 진리를 맛본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진리를 깨닫기 원하지만 그것에 참여하지 않아 그것의 초보조차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왜곡된 지혜를 얻을 뿐이다. 아주 옛날 뿐이지만 사실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을 그림자를 진리로 착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왜곡된 지혜를 그것이 참 지혜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금 꼬집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또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결핍과 궁핍과 또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익숙함이 불경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지혜와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